우리가 지금까지 회개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서 이 회개라는 것이 무슨 의미였는가, 그것을 살폈죠. 회개라는 건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에 대한 도덕적인 측면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1장 15절에 여기 나오는 이 회개라는 이 단어는 메타노야라는 헬라어인데, 그런 회개 단어가 한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메타노야라는 원문의 이 회개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첫 걸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면, 지금까지 걸어온 내 삶에 그릇된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거, 오해한 거,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악감을 품은 거,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오해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세속 사상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럼 마음만 바꾸면 되는가? 자신의 죄를 청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예수만 믿고 삶의 변화가 없이 살아도 좋단 말인가? 이 질문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논점의 이슈였어요. 사실상 지금까지도 개신교 내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계속되는 중요한 구원론의 이슈입니다. 잠깐 그 가톨릭과 종교 개혁자들의 그 논쟁에 대해서 언급한다면은, 가톨릭은 그 종교 개혁자들이 칭의 구원을 선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박했어요. 그 왜 반박했냐 그러면,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만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캐드릭에서 어떻게 반박하냐면, 그것은 허구다. 그것은 픽션이다.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선포를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도덕적인 변화가 없는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대꾸를 했냐면은, 칭의 구원은 도덕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진정으로 회개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도덕적인 회개가 먼저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십자가 희생의 공로를 믿는 그 대속을 믿는 믿음이 먼저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까지 신학계에서 또 교계에서 교파 간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슈입니다. 반법주의 논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ntinomian Controversy, 반법주의라고 그러죠. 17세기에 존 커튼이라는 그 청교도가 있었습니다. 그 청교도 목사님이 미국에, 잉글랜드에서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티칭을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같은 청교도 파들에서 어떤 반발이 생겼냐 그러면은, 당신은 반법주의자다. 왜 그러냐면, 죄를 경시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도덕적이고 경건한 삶을 무시하고 사는 것처럼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당장 하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그러면 뭐 율법은 제쳐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겁니까? 그래도 구원 받았다는 겁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물론 그런 건 아니죠. 그 다음에 cheap grace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할지 모르겠는데, 뭐 싸구려 은혜, 뭐 값싼 은혜, 뭐 그런 거죠. 20세기에 그 독일의 나치 정권에 항거했던 그 독일의 본헤프라는 그 신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결국은 살해가 됐는데, 나치 정권에 저항했기 때문에 이분이 칩 그레이스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실천이 없는 기독교를 비판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Lordship Controversy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훨씬 더 근대의 것임, 최근의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그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하시는 존 맥하스라는 그 목사님 계시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그분 책도 많이 보였는데, 그분하고 이 또 미국의 뭐 신학계 교수였던 제인 허치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사이에 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존 맥하스는 구원자로서의 세이비어, 구원자로서의 예수님하고 주님으로서의 로드,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자로서 믿었으면 거기에 예수님이 모든 삶에서 내 주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서로 공격을 했어요. 다른 쪽에서는 제인 허치스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선 그거 뭐 다른 조건 붙이지 말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칭의와 성화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논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거기 있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한편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 칭의 구원은 성도의 거룩한 삶인 성화와 분리될 수 없다. 예수 믿었으면 성화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다른 편에서는 성화가 전제되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양편도 문제가 있어요. 전자는 앞에 부분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칭의하고 성화를 기계적으로 너무나 밀착시키는 것입니다. A가 있으면 B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고 있어야 한다 이 주장이고, 다른 쪽에서는 반대편은 믿음에 따라야 하는 성화를 별도의 것으로 보는, 그건 뭐 제자도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논쟁에서는 언제나 극단적인 견해가 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놓고도 이와 유사한 대립이 있어 왔습니다. 한편에서는 구원을 받기 이전에 일종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냥 뭐 그냥 막 그냥 가서 무슨 똥 먹듯이 그런 식으로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 준비를 해야 된다. 더 나아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모든 알려진 죄로부터 돌아서야 된다. 그렇게까지 주장하죠. 그러면 세례진다. 아직도 이런 말을 전도 메시지에 들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알려진 모든 죄로부터 내가 등을 돌려야 된다. 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 않는가, 반법주의자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혹은 뭐 방종주의다. 다른 편에서는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이전에 도덕적인 회개를 요구하는 편이 있고, 회개하기 이전에 믿음을 강조하는 편이 있습니다. 어느 편이 더 옳겠어요? 도덕적인 회개가 믿음 앞에 와야 한다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거기서 회개하라 그렇게 1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도덕적인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먼저 자신의 그랬던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예수께로 돌리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삶이 따라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순서예요. 믿음 이후에 구속되는 거룩한 삶을 구원을 받기 이전에 갖춰야 할 조건으로 선임 조건을 내시는 것은 복음 메시지의 역순입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자신의 삶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주 예수를 먼저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을 때까지는 자신의 삶을 사실상 바꿀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이런저런 습관을 바꿀 수가 있고 아이디어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 자체의 내부에 뿌리박힌 그런 성향이, 악에 그런 편중하는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데 사람이 중심이 바뀌지 않아요.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크리스천 행세를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라고 권장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뭐 사상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자신의 제약된 삶을 스스로 고칠 수 있다.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나의 신분이 무엇이가? 내가 과거에 어둠의 세력에 있다가 사탄의 굴레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옮겨졌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신분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신 희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비춰볼 때 비로소 새로운 영생의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부활 생명을 받아야 돼.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뭐 내가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내 안에 부활 생명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새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서 성령을 또한 받아야만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진정으로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회개를 믿음 이전에 두는 것은 그것은 도덕주의예요. 모랄리즘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편에서 준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전 준비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사전에 준비한 게 뭐가 있어요? 그 크리스천들 가서 박해하고 뭐 죽는데 끌고 가고 그런 일을 했었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갑자기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에디오피아의 내시도 마찬가지죠. 또 빌립보에 있는 그 간수도 뭐 즉석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극단적인 예로서는 십자가의 강도. 그 사람은 강도였어요. 그 사람은 그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였습니다. 가장 악한 죄수였어요. 근데 십자가 상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냥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랬잖아요. 다른 강도랑. 그 사람 순간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뭐 준비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뭐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도덕적 청산을 하고 나서 믿으라는 요구도 받지 않았습니다. 도덕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첫 스텝에 속하는 것이 뭐냐면 메타노에아의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 그릇된 방향, 그것을 바꾸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라는 이슈를 다룰 때 우리는 회개라고 할 때 그 회개가 무슨 종류의 회개를 얘기하는가, 그것을 따질 필요가 있어요. 메타노이아인지 아니면 도덕적 행위를 바르자는 에피스트로페의 회개인지 그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피스트로포의 회개는 메타노이아의 회개에 따르는 것이지 선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먼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행위를 그 회개를 맨 앞에 놓고 강조하면 믿기 전에 내가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모순이죠. 회개를 그런 식으로 내세워서 구원받는 어떤 일을 어렵게 만들지 말아야 돼.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cheap grace로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가장 뭐 expensive grace로 만들어도 안 되는 거죠. easy believism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해서 뭐 쉽게 이 대중전도 같은 거 할 때 나와서 구원기도 있잖아요. 짤막하게 몇 마디 하면 그럼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즉석에서 뭐 세례주하는 이런 것들 그런 거 보고 easy believism이라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difficult believism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복음 앞에 아무것도 놓지 말아야 된다. 죄를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의 상태에서 주께로 나가는 것이지 깨끗한 의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도덕적이지 못하고 죄로 오염된 몸이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뭐 더 낫다 혹은 뭐 더 못하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어떤 죄라도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이 십자가 피로서 속죄되어야 돼요. 내가 비록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묻어있지 않으면 내가 완전하게 씻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큼 깨끗하지 않습니다. 자, 흔히 얘기하기를 지난번 성경 공부 때문입니까? 그때도 나온 이슈였는데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죄악되다 하는 것을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래서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잖아요.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조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고 했거든요. 뭐 옛날 번역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는데 그 개혁판에는 개정개혁에는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문제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을 죄인에게 딱 펼쳐 보여야 된다. 십계명을 눈에 확 뜨게 보여야 된다. 교회에서 십계명 딱 적어놓고 붙여놓고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보고서 아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트라이를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요. 그래서 아하 나는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NIV에도 같은 식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아침에 와서 여기 So the law was put in charge to lead us to Christ. To lead us to Christ. 그래서 그를 인도한다고요. 근데 ESV에 보면은 이거는 훨씬 더 나중에 NIV 나중에 나온 거예요. 최근에 가장 나온 거, 가장 정평이 평이 좋죠. So then the law was our guardian until Christ came.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우리의 가디언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저희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뭐 그 일을 율법에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여기 이 교회에 속한 뭐 The Living Bible이 있더라고요. 뭐 파라프레이즈 물론 한 거지만은 그것도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Let me put it another way. The Jewish laws were our teacher and guide until Christ came. 그것도 그렇게 말해놨고 RSV 이것도 상당히 직역이잖아요. 여기서 뭐 같은 식으로 얘기했더라고요. Yeah. So that the law was our custodian until Christ came.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칭의의 길이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until Christ came 그때까지 이를테면 custodian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둬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더 깨달으려면 전체 문맥을 보는 것이 좋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정말 그리스도께 인도하나?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뭐 바리새인들, 뭐 장로들 이런 사람들 전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그 율법을 또 가르치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가? 내가 참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가? 내 죄를 컨트랙트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율법이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전체를 보면 3장 23절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미인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같이 했느니라. 우리는 했을 때 우리가 누구예요? 이런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율법 아래 메인댔어요? 율법이 누구를 위해서 준 거예요? 예. 여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메였다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믿음의 때까지. 그러니까 믿음의 때는 예수께서 오시는 때까지 가둬뒀어요. 예? 이교의 영향을 바꿔서 나라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지 않도록. 그 일종의 울타리 역할을 하게 했다. 이거 비유가 두 가지 나죠. 하나는 감옥의 비유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선생의 비유를 쓰잖아요. 몽학 선생 혹은 가정교사 그래서 율법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 때까지 이방인의 행실에 빠지지 않도록 마치 감옥에 놓고 감시하는 역할을 율법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맥락에서 감옥에 비유해서 이제 옮겨져서 선생의 비유로 바뀌죠. 가정교사 3장 24절이죠. 초등교사라고 한 말은 당시에 가정교사를 얘기합니다. 가정교사가 사실 노예였어요. 그렇지만 학식이 있는 사람이고 상당히 품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런 노예를 데려다가 훈육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때로는 단련도 하고 디스플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 감독을 받고 살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감독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지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거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온 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는 얘기죠. 그 까닭은 뭐냐 그러면 26절에 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서 우리가 구원받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율법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다. 더 이상 율법에 갇혀 있거나 율법의 가이드를 받거나 율법의 인도를 받아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길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게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새번역에 보니까 갈라디아 3장 24절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ESV나 뭐 심지어 이 Living Bible이나 뭐 이런 것과 같아요. 뭐 그리스 인터리니아 같은 거 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그 번역을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 티칭이 굉장히 편만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는 것처럼 결론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 율법을 보고서 자신의 죄를 확신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죄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극복할 능력을 주지도 않고 십자가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 자기 역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앞에 율법을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확신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확신케 해서 믿음으로 인도됩니다. 예수님은 복음 메시지를 전하실 때 율법을 앞세우시지 않았어요. 성령은 율법이 없어도 나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가 뭐 율법을 배우고 알고 그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확신하게 하신다고. 바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언제 살았느냐? 율법이 있기 수백 년 전에 살았지 않느냐?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율법이 없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 믿었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을 제시를 하죠. 순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뜻이 아니라 물론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방식과 꼭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후손인 것이에요. 뭐 아브라함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이면 그래도 믿음이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 방식으로 우리도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전히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듯이 바울의 포인트는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대속주로 신뢰하는 믿음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의 결과이지 율법의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모든 죄를 다 정리한 다음에 그래야 구원을 받으셨다면 세례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회개를 한다 해도 뭐 완전한 회개라는 것이 불가능하고 어느 만큼 회개를 해야 그것이 온전한 회개에서 충분 타당한 회개가 되겠느냐 그 말이죠. 마틴 루스가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 그 몽크였잖아요. 그 캐톨릭.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당연하게 믿어보려고 엄청나게 애를 쓴 사람이잖아요. 고행도 많이 하고 참여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원래 캐톨릭이니까 종교계 하기 전에는. 그래서 신부한테 간대요. 맨날 가가지고 이제 그 박스에 들어가서 고해 성사하는 거 있잖아요. 고백기도 하는 거. 그래서 가서 이제 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쪽에서 내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느냐 하고 이렇게 됐느니라고 이렇게 신부가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거죠. 순간적으로 마음이 좀 양심이 좀 깨끗해졌겠죠. 가다 보니까 또 죄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또 죄를 고백해. 신부가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또 루트가 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앉아있으면 한참 또 뭐 고백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가. 내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하고 다음 이제 가. 가다 보니까 아, 또 생각나, 죄가. 그래서 또 돌아가요. 무려 4시간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신부들이 다 루트가 오면 저기 루트 온다고 그래. 다 피해갔다 그래요. 안 맡으려고 서로. 끝이 없죠. 우리 죄를 다 고백하려면. 사실상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무엇이 정말 죄인지 잘 몰라요. 과거의 지은 죄를 다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 해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무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교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의 회개로 내가 나아갈 수 없어요. 새 생명의 삶으로 나를 전격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 속의 응어리를 완전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청교도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모든 죄를 다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보다 회개를 앞세웠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바리새인들도 회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못 받았어요. 중세기 가톨릭도 회개를 좋아했어요. 그들이 의미하는 회개는 참회였죠. 리펜턴스를 갖다가 페넌스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즉시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도의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은데 자신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그래도 내가 좀 어느 정도 경건해야지. 어느 정도 내가 나쁜 습관 버리고 뭐 안 좋은 거 다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좀 예수를 믿어야지. 뭐 술, 담배 좀 끊고 그래야지 내가 뭐 비친 것도 많고 뭐 이게 좀 마음이 양심이 걸린 일도 많은데 이거 좀 정리하고 가야지. 그래야 내 면목이 없지. 이거는 우리나라 문화 예의 뭐 이런 거 따져서 생각하는 것이지 복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그런 거 다 정리하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말 없어요. 복음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내가 도덕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양심이 불편하니까 기다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 받기 전에 이런 거 다 정리하고 오는 게 아니죠. 못된 성질을 내가 좀 고치고 와야지. 그거 아닙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겠어요? 부도덕한 잡을 버리고 내가 와야겠다. 양심이 깨끗할 때까지 1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리겠다. 성경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장 나가기가 죄송하니까 좀 나은 모습으로 꾸민 후에 가겠습니다. 뭐 그런 식의 자체 성령 수술을 해봐야 그게 그거예요. 자신의 방법과 자원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나 자신을 씻고 갈고 닦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나는 죄의 그 사슬에서 풀려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당장 내게로 오라, 있는 그대로 오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갖고 나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면 나의 죄뿐입니다. 하나님 그거 환영하세요. 내가 죄를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가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롭다는 선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시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가치를 자인하는 것이니까 십자가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다. 나의 죄만 들고 나간다.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든지 내가 내 양심이 좀 깨끗하니까 예수 믿을 자격이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체면을 좀 차리겠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환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니까. 들고 나가는 것은 나의 죄밖에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이세요. 성경은 도덕적인 회개보다 믿음을 앞세웁니다. 믿음의 자리에 도덕적인 회개를 놓지 마세요. 성도는 도덕적인 회개를 해야 하고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이 항상 먼저라는 거죠. 주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앞에 나의 경건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이나 혹은 믿은 후에도 죄의 문제로 갈등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스스로 죄를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일을 나를 위해서 했다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도움을 먼저 청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순서예요. 나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은 구원이라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갑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도 단순하고 너무도 쉬운 주님의 복음을 어쩌면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죄인들을 초대하시고 양팔을 벌리며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앞에 명료하게 보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주 예수께로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마음이나 사상이나 생각에 있어서 혹은 우리의 자세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돌리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받은 주님의 구원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로 항상 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나 또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한 것이 있거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영원한 구원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주께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